제2편 하나님의 중심 또는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 부흥보 제34기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친히 마뉴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중심의 의미. 왜 마뉴가 있고 천사가 있으며 인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며 구주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왕국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왜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믿는 이들을 온전케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 방언말함, 종파를 떠남, 성결, 안식일 등을 중심 삼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상의 목표를 가진 다음 일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일에는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 짜임새 있게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고 기타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환경의 필요로 인해 일의 중심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노선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녀와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누구에게도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로 보여 그로하여금 말해내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목자들에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하나님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인격을 따라 그분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그에게 바르고 그 위에 기름 부음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친히 마뉴의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마뉴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약간 나타냅니다. 장래에는 마뉴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이고 우주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뉴를 창조하신 것은 마뉴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을 닮고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갖고 그분의 아들의 영광을 가져 독생자로 하여금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구속은 창조의 목적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수천만 개의 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본 것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목적은 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유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갖게 합니다. 첫째 종류,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1장 8절로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로마서 11장 36절. 둘째 종류, 하나님의 계획은 만유를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심임. 에베소서 4장 10절, 요한복음 3장 35절, 13장 3절, 16장 15절, 요한복음 17장 7절, 히브리서 1장 2절. 셋째 종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창조하심.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히브리서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0절,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하반절. 넷째 종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창조하심.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로 30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상반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다섯째 종류, 구속하신 후의 모든 상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계시록 4장 11절, 5장 12절로 14절, 요한일서 3장 2절. 여섯째 종류, 창세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것. 요한복음 17장 24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디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일곱째 종류, 창세 이래 하나님의 정하신 것. 마태복음 25장 34절, 히브리서 4장 3절, 9장 26절,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첫 번째, 창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가 으뜸 되심. 창세 전에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그분의 기뻐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서 만유가 다 그분에게서 낳고 시작되었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은 신격의 둘째인 아들이 다스릴 집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만유를 승계하도록 만유를 다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에게서 나오고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을 승계하고 성령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계획자이고 아들은 승계자이며 성령은 성취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영원 세계로부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영원 세계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만유를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임종하실 때 아버지께서 만유를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도 가서 만유를 충만케 하려 하심입니다. 두 번째, 창조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유와 인류의 창조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 아버지에게 계획이 있은 후 아들은 곧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것에 찬성하여 창조하셨고 영은 능력을 내어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안에서 아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이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의 첫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창세 전부터 아들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이루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들은 첫째로 피조된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아들은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은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것은 아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주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이심은 만유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고 그분이 오메가이심은 만유가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아들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닮도록 그분의 아들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부활까지 주님은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 주님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 그분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은 독생자 안에서 아들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죽음으로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후사로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과 더불어 산업을 승계받게 하십니다. 아들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작은 사람이 되시고 후에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신 것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의 아들로 더불어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분의 아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아들의 모양을 본받도록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분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정하심은 우리의 장래 운명을 위한 것입니다. 선택하심은 사람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정하심은 영원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부르심은 이 세대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의 모양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을 모형삼아 그분의 아들을 많은 아들들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영광을 소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서 둘이 다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장래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장래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만유의 으뜸이 되시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분배하시어 그들이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교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아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오직 한 분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함으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그리스도로 예정하셨으며 우리를 선택하시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배역하여 만유로 하여금 그분과 화목을 잃게 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은 만유를 그분과 화목케 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며 배반한 사탄을 끝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그분과 상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로부터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의 이름은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일은 창세로부터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영원 안에서 으뜸이 되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만유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부활하신 후 주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 영광과 찬양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4장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를 찬양했고 5장에서는 구속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원수를 주님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가 이 일을 성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탄의 배반과 사람의 타락으로 만유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유는 허무한 데 굴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만유는 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는 장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있을 때 만유는 다 탄식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만유도 이 모든 것에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될 때 만유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장차 올 시대의 권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장래 우리의 몸은 구속되어 아들의 명분을 얻으며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있고 또 한면으로는 후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승계하여 영광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천년왕국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의 상태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어린 양, 셋째는 성과 그 안의 백성, 곧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사람들, 즉 계시록 7장의 목마른 사람들이고, 넷째는 열국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의 중심입니다. 21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성을 말합니다. 22절은 성의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고 어린 양은 등입니다. 빛은 등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 나타납니다. 새로운 만유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성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린 양 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은 성을 비추고 성은 열국을 비춥니다. 성 가운데에는 하나의 길과 하나의 강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모기향처럼 나선형입니다. 강은 길 가운데 있고 길을 따라 흐릅니다. 길과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하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중심입니다. 만유가 주께 복종된 후 주님도 하나님 아래 복종하기를 자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분의 아들을 만유에 으뜸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이 만유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속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구속 안에서 으뜸되심. 며칠 전 우리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아들을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목표의 두 방면으로서 하나는 만유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과 교회가 기업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계시록 4장 5장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즉 피조물의 어떠함과 구속의 어떠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만유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배반이 들어와 방해하여 만유가 근본에서 떠나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만유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고 그분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또한 하나님의 두 가지 문제, 즉 배반한 사탄을 끝내고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만유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사람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였고 하나님의 두 가지 문제, 즉 배반한 사탄을 끝내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둘은 적극적인 것이고 둘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둘은 정면의 것이고 둘은 반면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구속. 창세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아들과 상의하셨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임시로 보완한 방법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집행하심입니다. 26절에 우리가 계획하였고 27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입니다. 26절은 신격의 회의와 계획이고 27절은 아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신격 안에서 오직 아들에게만 형상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임시적인 긴급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우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은 다 우주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만 베들레헴에 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도 다 그런 곳에 출생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안의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그리스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첫째는 그분의 태어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창조자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로 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피조된 몸을 지녀야 사람을 위하여 죽고 또 만유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있어야 골고다가 있는 것입니다. 말구유가 있어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만유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처리하신 것은 곧 만유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만유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유에도 미칩니다. 만유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오직 화목이 필요할 뿐 구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만유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그분을 닮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심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신격의 생명은 그분의 육신 안에 갇혀 있었고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묶임 받은 그분의 이 생명을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 하늘의 밀의 생명은 그분의 껍질 안에 쌓여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영원히 하늘입니다. 죽고 껍질이 썩으면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받아 많은 밀알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밀알들은 본래 그 하늘과 똑같고 또한 모든 밀알이 다 본래의 밀알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그분은 독생자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많은 아들들 중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불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몸의 껍질 속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침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억눌려진 그분의 생명이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해방받을 때 곧 땅에 뿌려졌습니다. 땅에 뿌려질 때 곧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을 때 땅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위대한 해방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였습니다.